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로벌 식량 안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세계 식량 안보에 적극 기여하겠다 이런 방침을 또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그 뒤에 따라붙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식량 안보 강화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후에 계속 그 UN WFP 세계 식량 계획을 포함해서 선진국에서 이제 식량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예. 예.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우리가 이제 세계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간 5만 톤씩 그 쌀을 그 아프리카 뭐 중동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께서 초청국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식량 안보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글로벌 식량 안보 이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겠다.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이제 크게 세 축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5만 톤씩 쌀 지원하던 걸 내년부터 10만 톤으로 늘리겠다.
두 배로.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 비상 쌀 비축 제도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한국형 쌀 생산 벨트, K라이스 벨트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돼 있는데 그걸 구축을 해서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쪽에 지원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K라이스 벨트는 어떤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제가 지난해 10월에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이제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예예예. 예, 예.
그때 기니하고 카메룬을 갔는데 무슨 이제 대통령, 총리, 뭐 외교장관, 농림장관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들 이구동성으로 아프리카도 사실은 쌀이 주식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쌀이 비싸고 귀하니까 못 먹고 뭐 옥수수, 캐사바 이런 걸 주로 많이 드시는데 그 사하라 이남에 보면 물도 풍부하고 그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쌀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방문했던 국가에서 우리 한국의 쌀 생산, 쌀 우리 그 작업 경험 이걸 좀 제발 좀 자기들한테 좀 전수해달라.
그러면 종자나 농사법 이런 걸 보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우리가 2017년인가 농촌진흥청에서 옛날 우리 저 쌀 작업을 이뤘던 게 통일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일벼를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게 있어요. 이슬이 세븐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품종은 뭐 보통 아프리카 나는 게 헥타당 1.5톤이면 이건 한 5톤에서 7톤 나니까 천업에 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종자를 우선 보급,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 되고, 재배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종자도 보관하고, 뭐, 그 다음에 농기계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종합적인 세트로 지원을 해서 쌀 증산을 지원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그 나라들의 쌀을 좀 이렇게 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네.
이쪽 그 서쪽에 뭐 가나에서부터 쭉 해서 동쪽에 케냐까지 7개 나라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벨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뭐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면 원조를 더 늘리는 거 뭐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 혹시 쌀 원조 이야기라면서 혹시 북한을 과저 쌀 지원하고 이런 걸 혹시 검토 안 합니까?
그건 먼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북한에서 원조를 원조해 주십시오 하고 원한다면요? 뭐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한 번도 정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거 아마 그게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다.
그 가능한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예. 예, 예. 그 장관님 그 얼마 전에 동남아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신 겁니까?
그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그 한우 3국이 이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려면.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7년간 협상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소위 교도부를 확보하게 됐고요.
아, 한우 수출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갖고 인도네시아 쪽은 이제 역시 우리 농업 협력할 게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조코이 대통령도 면담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 농업, 그 다음에 케이푸드 이런 거 수출하는 쪽으로 네.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뭐, 소고기 맡으면 한우가 최고 아닌가요?
최고죠. 그, 저, 말레이시아 갔는데도, 네. 말레이시아는 이제 동남아에서는 좀 소득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케이푸드, 케이팝, 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 그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좀.
엄청난 그 분위기가.
아, 말씀 최고
대단합니다.
비싸서 좀 문제긴 하지.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쇠고기를 국내뿐만 아니고 원래 우리 한우가 사실은 굉장히 저 품질이 좋아요. 세계 각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녹죠. 입에서 녹죠.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이제 네. 이 축산물 특히 쇠고기는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죠. 검역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랄 시장 첫 번째 진출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UAE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우 수출 많아지면 국내 한우값 더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한우가 지금 저 워낙 생산량이 많아서요.
아니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현안 여쭤봐야 되는데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네네.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금 이제 그동안 한 4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구제역을 백신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100% 이렇게 저 맞추면 되는데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농가들도.
네.
예, 그래서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면 소위 어렵게 마련한 한우 수출도 어렵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저 긴급 백신을 이제 이미 놨고요.
예.
그래서 조금 잦아질 걸로 봐요. 잦아질 걸로 보고 특히 저 충북 지역에서 지금 청주하고 증평에서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두 시군을 포함을 해서 인접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 단계,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중 이렇게 제어 장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발생을 하면 꼭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생매장 해버리잖아요. 방법이 이건 말고.
생매장은 아니에요. 생매장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저 이렇게. 가사 상태로 하도록 돼 있고
가사
그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예, 예. 가사 상태로 이제 않도록.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그냥 매장한다.
그렇죠. 예.
아, 하여간 죽은 상태로 매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뭐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그 SOP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그 전염력이 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매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공통의 방법이고요.
예.
어쨌든 참. 그런 그 동물 보호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MBC 뉴스데스크도 며칠 전에 이거 보도한 게 있던데 이게 이제 주로 멧돼지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이제 철책을 쳐놨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구제역이 아니고.
예.
ASF라고
아,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돼지열병.
예.
네네. 돼지열병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책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워낙 철책이 좀 뭐 몇백 키로 되니까, 계속 관리를, 그건 이제 우리 환경부 쪽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아, 그건 또 환경부 소관입니까, 그건? 또?
네, 그 ASF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관부처는 농림부지만, 야생 멧돼지는 또 환경부 쪽에서 제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관련 소관 부처가 있다 보니까 법도 다루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서로 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하고 해서.
근데 그래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워낙 길고 하니까 조금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광우병이 옛날에 그 육골분을 사료로 쓴 그게 이제 우리 정형 진짜 광우병이고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형이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치매 정도로 보면 돼. 고령소에서 그 광우병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됩니다.
네.
예, 위험 부담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건 아무래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수입 안 되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차단하는 장치가 돼 있고 그건 발생하자마자
예.
미국에서 스스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그 샘플링을 3%를 해서 검사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일단 10%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10%까지?
네네. 우리가 이제 검역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인원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검역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국내로 수입되는 일은 없다?
네. 우리 식품 체인으로 올라올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난해 농가 소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그 농민들 살림이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관으로서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그 저 식량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래가지고 농업 소득이 거의 9.5%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우리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 농해 소득 뭐 이렇게 이전 소득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농업 농산물을 생산해서 얻는 소득이 좀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 정도 감소했고요.
예예.
금년에 많이 회복될 걸로 보고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도 대책을 강구를 했지만
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부결 이후에 지금 뭐 대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 우리 농민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는 쌀값 안정이거든요.
예.
현재 18만 3천 원 조금 이제 상승 모드로 들어갔고 정부가 그 당시 양곡법 제의 요구를 하면서 약속한 게 금년 수학기에 쌀 가격을 20만 원 선이 유지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예.
금년 수학기에 20만 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전략작물 직불질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논의 표 이 밥쌀용 벼 말고 가루쌀이라든가 콩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직불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일단 한 2만 헥타 이상 줄어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많이 생산되면 또 과감하게 격리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일본 네. 후쿠시마나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금 수입되는 게 있습니까? 국내로?
농산물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일체 그러니까 농산물들 지금 전혀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예 안 들어옵니다.
혹시 뭐 나중에라도 이게 뭐 수입 규제가 그 철폐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저 별도로 수산물 쪽은 좀 얘기가 나오지만 농산물 쪽은 농산물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검역도 있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공식품은 들어오고 있죠 국내에.
가공식품 쪽도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사케 이런 거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내로.
예.
예.
글쎄요. 하여튼 지금 들어오는 거는 그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성 검사라든가 검역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문제 있는 게 우리 국내에 들어올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는데요. 이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3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거 하나만 짧게 좀 여쭙고 가겠는데 그 이제 부동산 임대업 과제하는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한 어떤 의원들 중에 시대전환 의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시대전환은 의원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뭐 3년 임기 중에 재산이 1억도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16년, 18년 해외 생활하고 해외에서 있던 집을 팔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발표가 그렇게 나왔던데.
아닌데요.
임대에서 임대소득 신고 전혀 아닙니까?
예. 네.
뉴스는 지금 그렇게 나왔길래.
예,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1주택자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 좀 간략하게 일단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한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합니다.
육아 때문에.
통계 이유는 압도적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입니다. 또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은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구 기준으로 한 100명의 100가구당 1명 초고소득만 하고 있는 이 가사 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대적으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동포분들만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전 외국인에게 넓히고 또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받는 직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사 사용인이라는
근로기관. 가사 사용인은 또 뭐예요?
가사 사용인은 가사 도움 가사 노동자는 이제 그 소위 업체에서 송출하는
그렇죠.
거고 가사 사용인은 사적 계약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맺는 계약인데요. 근로기준법과 최저기준법 다 모두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외국에서 오는 가사 도우미 분들은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5년 동안 정책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할 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게 되면 보통 한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소위 그 국제적인 가사 도우미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출 국가라 그러죠.
예.
가사 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사 사용인으로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식적인 가격들이 있습니다.
예.
필리핀의 경우는 미국 달러입니다. 420불. 인도네시아 경우는 400불. 스리랑카는 370불, 미얀마는 330불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정부에 가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요.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금액이.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있다. 가만히 듣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싱가포르의 물가를 고용해서 7,800불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기를 그냥 관리할 뿐이다. 가사 사용인 필리핀에서 싱가포르 오셔가지고 15년 동안 일하는 가사 사용인 그 가사 도우미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들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거 인종차별이라 그런다. 가만히 침묵하시더니 15년 전으로 돌아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으로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
그러면 민주노총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뺀 거를 이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라면?
그런 비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모든 노동자 임금이 똑같아야 된다. 송출 국가에서 그리고 개인들조차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 경쟁률 치열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만 4배, 5배를 줘야 된다. 라는 그 주장. 그러므로 인해서 가사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없다라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봐요?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최저임금이니까.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0만 원입니다. 월급 벌어서 고스란히 다 갖다 준다는 소리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춘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출 국가에서 본인들이 그리고 가사 도우미 본인들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꺼이 와서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에 2배, 3배, 4배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소위 이거는 절대로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해서 온 외국인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위험은 충분히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200만 명, 220만 명.
예, 예.
그중에 불법 체류가 한 40만 명으로 잡힙니다. 다섯 분의 한 분이 불법이죠.
네.
이 관리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어떤 외국인 정책도 불법을 양산할 겁니다. 특히 뭐 계절 근로자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비자 정책이 너무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쪼개져 있어가지고 알고서도 아니 모르고서도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사 도우미 직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국인 관리의 강화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입국 불법자는 없습니다. 다들 인천공항, 인천항을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99%가 체류 연장입니다. 불법 체류를 하시는 거고.
체류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원래 A 직장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B 직장이 더 좋다. 네. 그래서 B 직장으로 이탈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게 관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완전히 관리하고 40만 불체자를 하루아침에 잡아서 출국시킨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올스톱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허용돼서 안 되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 그러면 이게 중산층을 위한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빼는 것도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근데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가사 도우미나 이런 분을 찾지 않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어떤 비용 지불의 부담도 있지만 애착 형성 과정에서 전혀 어떤 낯선 타인한테 맡기기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꺼리는 문화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점 혹시 고려하셨습니까?
예. 그런 꺼리킴이 있으면 고용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예.
뭐 모든 부부에게 이거 강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가 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가족이 자녀를 봐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 효과가 있고 좋은 거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의원님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문화적 정서적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 육아 네.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너무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 문화적 차이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꽤 오랜 해외 생활 동안
예.
여러 나라에 주재하면서 소위 외국인 가사 도우미하고 같이 경험해보고 저희 자녀도 길러본 그 개인적 경험으로서는요. 극복 못할 위험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또 이 제도가 단지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 청소, 뭐 설거지와 같은 가사가 굉장히 많고요. 또 돌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자, 그러면 가사 도우미는 입주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출퇴근 도우미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우는 입주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최저임금 적용이 안 돼버리면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국내에서 체류해서 주거비를 지출해야 되고 또 어떤 먹는 것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그러니까 영유가 가능할까요?
예, 그 고민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도의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될 거다.
택도 없죠.
그래서 예.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재택, 집에서 먹고 자는 거를 이제 보조 받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국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3,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분들이 한국 와서 호화로운 주택이 아니라 저는 우리 지방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 하지 않습니까? 6인실 8인실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주거 기준.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서 어떤 정도의 공동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다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기준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위한 기숙사를 세운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가사 도우미 분들을 모셔와서 이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저는 이런 그 숙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는 업체가 기숙사를 세운다는
업체가 거. 해야 되겠죠.
업체가 그걸 할까요?
저는 돈이 되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되면?
아, 그럼요.
그래요? 업체가 네. 떼가고 그렇게 저기 뭐냐면 주거비나 이런 거 지출하고 근데 최저임금 적용 안 받으면 본국에 돈 보내고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도우미 입장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싱가포르에서 해봤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7만 불, 실질소득 1억인데요. 거의 80% 이상의 비용을 보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좀 큰 개요만 좀 여쭤봐야 될 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